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절 읽고 한절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설교 수없이 들어봤죠? 이거 오늘도 한번 곰곰이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아는 대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서 저처럼 파파뉴기념의 교회 부족도 신부를 드릴 때 이제 신부를 몸값 주고 데려옵니다. 그 신랑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하객들이 그 기분이 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능력 없는 신랑 집에 여자를 데려가 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신부 측 친척들은 더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보고 예수 어머니가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잘 알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는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제가 이거를 성경 공부할 때 정말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이에요.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사오정 같잖아요. 사오정 아시죠?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둘만이 이해하는 대화예요.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은 많이 함축됐죠. 아마 이런 말이 함축됐을지도 몰라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뭔가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또 예수님만 이해하죠. 딴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2장 시작을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이런 청을 하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그 힌트가 어디 있었을까? 그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사흘이 그 앞 1장에 나온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른 뒤 사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첫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순서를 따라가면은 요한이라는 저자가 요한을 적었을 때 이 첫째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둘째 날은 그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셋째 날은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흘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아니요, 첫째 날, 둘째 날을 요한이 증거하고 셋째 날을 요한의 제자가 따르고 넷째 날을 예수님이 나다니엘 부르고 그러고 난 뒤 사흘이니까 약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겁니다. 세월로 따지면. 그죠? 대강 뭐 6일인지 7일인지 뭐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하는 거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텍스트를,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마리아가 이 말이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 말이 단순하게 나온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가 그 처녀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깜빡 잊어먹었던 것처럼 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누가복음 2장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 따라서 유월절 날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잘 아시잖아요. 12살 때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경 읽어보면 고의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를 찾았죠. 그 예수님이 그랬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 일을 했느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 다음 귀절의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양친이 그 예수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했어요.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잉태해서 나왔건만에 기우다가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냥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깜빡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선교사역을 해봐도 사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도 그걸 가지고 24시간 살 수를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렇잖아요. 초자연적 역사를 줘도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먹고 일상생활에 그 반복되는 그 힘이 너무 세서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나 없나라는 것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죠. 그러고 나서 2장 사건 누가복음 2장 마지막 2장 51절에 가보면 고향 땅에 내려가서 그 소리 듣고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고 사건을 끝냅니다. 그 마리아가 마음에 두고 나서 예수님이 12살 때니까 18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은 그 18년 동안, 아니 정확하게 기다리면 30년 동안 기다리는 그 눈동자, 기다림의 믿음의 기다림, 그 속에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다니엘과 빌립을 부르시고 그런 상황을 누가 제일 먼저 영적으로 예민하게 관찰하며 감동했을까요? 저는 마리아라고. 내가 30년을 기다렸는데요. 그 때를 마리아는 벌써 센스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이때가 그때구나 라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술이 떨어지는 그 말 속에 그 30년 동안 기다린 애 말이 함축된 것으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마리아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예수님이 눈치채죠.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가 아닙니까? 신랑이 술 떨어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마리아도 알아차립니다. 왜냐고요? 30년 기다렸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실 분을 30년 동안 관찰하면서 마리아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말을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도 마리아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할 때도. 그래서 아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긍휼이 내가 볼 때는 그때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 이때 뭔가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또 마리아는 알아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영광이란 단어를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란 것과 믿음이란 단어가 아주 멋있게 어우러져서 많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리아처럼 이 30년 동안 말씀에 두고 누가복음 2장 19절에는 지키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때가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순응하며 가는 신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본다고 봐요. 제가 파파뉴기저 사역할 때 정말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을 볼 때 제가 큰 위로가 됐어요. 파판뉴기냐 제가 글자가 없는 부족이잖아요. 전기수도가 전혀 없는 곳에서 말은 있으나 글이 없는 부족에서 언어 분석을 하고 사전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그냥 모든 의문론, 그래마, 문법 체계를 세우고 인류학적인 리포트를 쓰도 그런지 신약성경을 번역해 나가죠. 근데 거기는 또 다른 거 다 좋지만 우리가 제가 살았던 곳은 늪지대거든요.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킹덤 오브 가드가 하나님 나라인데 제가 살았던 곳은 킹덤 오브 모스키토예요. 완전히 그래서 말라리아를 많이 걸려요. 1년에 두세 번씩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살도 없어 워낙에 살도 없었고 근데 그 말라리아 하면 살이 더 빠져요. 진짜 더 빠지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박 목사님하고 체격은 비슷해요. 거기엔 비슷한데 살이 뼈밖에 안 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보고 왜 네가 말라리아 자주 걸리는 줄 아느냐? 쌀만 먹는 바나나 많이 안 먹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기네 주식이 쌀만 먹는 바나나예요. 그 마을 사람들. 여러분 힘들죠? 쌀만 먹는 바나나 한번 먹어보세요. 몇 가지 장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뽑을 때 몇 가지 기준만 하면 참 될 것 같아요. 선교사처럼 한 달 동안 쌀만 먹는 바나나를 주고 한번 참으면서 드셔보신다든지 그 인내를 참아내실 수 있으면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구박받고 살았어요. 근데 계속 저게 이제 아침에는 건빵 먹고 점심에는 밥해서 같이 먹고 오후에는 현지인들과 바나나 먹고 오후에는 바나나 같이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바나나를 많이 안 먹는다고 말라를 걸렸는데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근데 수년이 흘렀어요. 약 한 7년째 되는 해에 그날따라도 이제 많이 아프고 이랬었는데 이 통조림을 주고 이제 마을 사람이 제가 말을 8시부터 계속 떠들어야 돼. 성경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한테 신약 그리스어가 이게 이런 뜻이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면서 성경 공부해가면서 이제 번역을 해나가다잖아요. 그래야 그들을 이해시키고 질문을 던져서 이제 성경을 아는가 모르는가 성경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제 아내가 과일 통조림을 갖고 와요. 그래서 과일 통조림을 저 혼자 못 먹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원숭이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먹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요. 돌려가면은 그때까지 이제 근데 7년째 되는 날 갑자기 이렇게 내가 과일 통조림 먹으려고 딱 이렇게 입을 대는 순간 그 중에 한 어느 조력자가 딱 일어서더니 너희들 아무것도 이게 손대면 안 돼. 갑자기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나도 먹으려 하다가 얼굴 표정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왜 이런 소리 하냐. 이거는 제순이의 약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먹지 말아야 돼. 제순이 이거 먹어야 말라리아 안 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번역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격한 줄 아세요? 7년이 지난 사이에 제가 누군지 이해한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한다는 것,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가운데 술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 저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렇게 쉽게 하는 것보다 정말 그리스도 사랑과 인내로 기다렸다가 정말 하나님 이때가 긍휼을 베풀 때가 아닙니까? 라고 말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마리아가 말한 것이 있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아버지 때를 따르고 마리아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 이 말 쉬운 것 같죠?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가 선교사역을 보면은 꼭 하나님이 꼭 파도타기와 같아요.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 좋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나랑 속에 내려갔다가 그 밑에서 다시 올라오고 정말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게 우리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고 결단하는 거하고 실제로 행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못하는 줄 아세요? 막상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찬송 부르는 거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고 별 차이가 없는 거 보이지만은 이 두 사이에는 우리 속에 이 마리아처럼 오래 기다리고 신앙의 경륜과 신앙에 대한 용기와 그 세상을 살려는 모험심이 없으면은 행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하고 아는 것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아프거든요. 하나님 뜻 따르려고 하니까 자기 것 포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것 따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안 알아주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저도 어떤 때는 참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왜 선교사를 하게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늦게 믿은 데다가 말씀도 잘 모르니까 다시 배우라고 파파누기니아 가서 팍팍 썩다 오라고 팍팍 썩어 와서 이제 왔어요. 이제서 하나님의 사랑 조금 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제서 조금 알아가지고 그죠? 언제 다 합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것이 왜 어렵냐면은 한국의 이 선교 한국 때마다 대학생들을 이 선교 여름에 모여 있는 곳에 밥 쇼그린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그 성경 강해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at and Dog Theology라는 책입니다. 개 신학, 고양이 신학. 근데 한국말로 작년에 번역됐어요. 그게 고양이 신학,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책이 얇은 책입니다.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십시오. 신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대요. 개 신자, 고양이 신자. 왜 그랬냐? 고양이와 개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행동을 해준대요. 주인이. 춥고 배고플 때, 추울 때는 옷 입혀주고, 더러울 때 목욕시켜주고, 배고플 때 밥 주고. 이러고 있는데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하나님인가 봐. 내가 진정 복받은 자인가 봐. 이렇게 고양이가 생각한대. 개는 똑같은 짓을 고양이가 했는데도 개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역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가 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뼈저리게 느끼냐. 우리 맥케우 가면은 개는 정말 개 취급당해요. 밥도 안 줘요.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나 같으면 그 개 그 집 나가겠어요. 그 주인 안 따르고. 근데 개는 돼지 밥 주는데 끼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또 주인이 돼지 밥 빼앗아 먹는다 개를 몰아내요. 그 개는 그 몰아내는데 주인이 나를 왜 몰아내나 뜻도 모르잖아요. 자기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개는 하는 행동 보셨어요? 저 구석에가지고 그냥 혼자 가슴앓이 앓고 끓고 이러고 있어 개. 그죠?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입에주고 먹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해도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양이 어떻게 하죠? 주인 핥히고 내려가는 게 고양이입니다. 신자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개 같은 신자 아름답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은 너무 죄송합니다. 개 같은 신자가 됩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참 이 밥 쇼그린 잘 지적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때로는 하나님 뜻 알지 못해요 우리는. 때로는 개처럼 속상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두들겨 패나? 주인이 왜 나를 두들겨 패나? 내가 배고픈데 밥 안 주고 왜 못 먹게 하나? 그래서 속 끓이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을의 그 개는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보따리 딱 들고 밭에 가려고 딱 자세를 취하는 순간 개가 맨 앞에 앞장서서 가요. 뼈밖에 남지 않는 개가. 그럼 앞에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정글에서 뱀을 쫓으면서 가요. 여러분, 주의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요, 말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사역을 향해서 한국에 온다는 것에 우리 아이들이 반대했죠. 우리 현지 지도자를 키워야 되고, 이제 한국 한국인으로서 국제 수준의 지도자가 너무 부족해서 언어학 석사 과정으로 한동대 모든 과정을 영어로 하면서 또 한국의 선교사들이 각 지금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 포럼이나 국제 컨퍼런스에 가면은 선교 아시아 선교학자들이 불평을 해요. 한국 선교사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빼앗아 하고 있다. 정말 그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한국 선교사들 70% 정도가 현지인들을 할 수 있는 일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쳐줄 중간 지도자들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고 한국에서 탁월한 교수들도 키우고 인재들 키우겠다고 왔어요. 아이들이 반대하죠. 한국의 생활 너무나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도 우리가 그걸 믿고 온다는 것. 그 아이들이 지금 와서는 잘하고 있잖아요. 때려는 와서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스스로 선교를 하고 앞장서신다고 말한 사람이 선교학계의 거장인 랄프 윈터 박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 박사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뭐냐?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따르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개 같은 충성을 정말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새겨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정말 영광이 나타내리라 제가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역과 하나님 일을 보면은 정말 이 소수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 계시를 베풀어주고 열어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지 저는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이 메시지를 정말 가슴에 이렇게 저려왔어요. 하나님, 언어학에 그렇게 똘똘한 수재들도 많는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을 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언어 분석을 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킵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한 번이라도 안 해봤겠습니까? 누군들 하죠. 선교사들 합니다. 맥회에 들어가니까 한국말 쓰는 사람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밖에 없잖아요. 한 부족이 한 가정이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언어 분석 안 되면 진짜 밤하늘 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 믿음요? 별거 아니에요. 밑에는 은혜스럽게 성경 공부해도 위에는 제 아내가 제 딸 앉혀놓고 홈스쿨링 하잖아요. 그럼 위에는 전쟁 터지죠. 같은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똑같이 은혜스럽게 교회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공동체. 5분 지나면 지옥과 천국이 아래와 위가 갈려져요. 왼수가 되는 거지 이제 딸의 엄마 선생한테.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자격 요건이 또 생겨요. 뽑을 때 선거해서 뽑지 말고요. 자기 아들, 딸 학교 보내지 말고 한 달 동안만 홈스쿨링 하셔서 거기 인격적으로 통과한 분은 교회에 어떤 일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할 자세가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어요.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여러분, 많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요? 가려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1장, 2장, 3장 계속 읽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걸 믿는 자. 그래서 누가 믿어요? 제자들이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곳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걸 통하여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뭐 혈육으로 태어나서 믿을 수 있나요? 아니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육정으로도 아니요, 혈육으로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누가? 물떠온 하인들이 알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서 계시를 드러난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한테 보여주셔서 믿고 오신 거 믿고 있죠? 아멘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아니겠어요? 이런 자기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드러내는 그곳에 같이 우리가 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성교 다 해도 되는데 저희처럼 연약한 자를 분리해서 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빛과 소금을 통하여 세상을 내서 알리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지역교회를 그곳에 세우게 하고 저처럼 많은 선교사역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차근차근 진행될 때 물떠온 하인들만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쳐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희가 복의 근원자여 복의 통로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복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됐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자부심 때문에 신자가 되는 것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박 목사님이 목사님들도 머리도 나쁘고 건강도 나쁘고 다 돈도 안 준다고 그랬는데 내세울 거 있어요? 내세울 거 없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일기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지금도 드러내시기를 주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을 길게 안 했고요. 여기 3, 40분만 설교한다고 해서 더 말하고 싶어도 마치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 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술 떨어졌다 그 말 한마디가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담았던 자가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드러낼 것이 이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때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거의 간직한 자들이 그런 영광을 맛볼 거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든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충성하고 따르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힘드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르기 힘드세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뭐 한국에 왔으니까 어떤 교회는요, 진짜 선교 헌금 끊겠다는 교회 있어요. 선교사 한국 왔다고. 제가 아무리 기도 편지를 써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선교사 이런 마음 생기겠죠? 하나님 저런 교회 절대 복 주지 마세요. 남은 안 되잖아요. 선교사 탈을 쓰고. 그런 교회에 나와도 개처럼 참아야죠, 뭐.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꼼꼼히 새겨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으로 물도운 하인들을 알더라.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정말 그 비밀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쳐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누리는 진짜 천국 잔치를 맛보고 싶습니까? 정말 가난한 혼인 잔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정말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받는 자, 그런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매일매일 창조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늘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에게 은혜 주셨고 저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살아생전에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권면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오랜 기다림 가운데 성도를 세우고 위로해주고 아픔에 동참해주고 이 모든 사람들의 긍휼을 애통해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주변을 녹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그 비밀이지만은 세상에게는 위대한 복이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